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역대 지하입니다.
7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아무도 곁길로 빠지게 한 적이 없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꾸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과 같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와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온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한다는 것과 나를 끔찍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 편지를 쓴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알고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쁩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슬픔을 겪음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슬퍼하기를 바라셨고 여러분은 그분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이와 달리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겪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인 그 진지함,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열성,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적인 관심, 죄 지은 사람을 벌하려는 그 징계의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 때문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의 덕택으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 자랑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내 자랑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들이 다 진실이었듯이 여러분을 두고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한 것도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에게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온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역대지하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사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수대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적이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사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사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립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립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구원이 영원하다든가 영광스러움을 실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외관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일하면서 또 이 땅에서 가족관계라든가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실로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예수도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형편에 관계없이 영원한 영광을 입게 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우리가 상고한 바 있지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치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영생을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철로육정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의 말씀 중심으로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한 번 벗게 될 이 육체의 집보다는 오로지 영혼에 속한 사람이 세우거나 허물 수 없는 집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건 한 번 죽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육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사실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편하고 화로워도 임시 거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혼에 속한 영혼의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우리 육체로 살고 있는 현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은 후에라야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늘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있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역시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세상에서 오로지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저 자신도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진리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은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니겠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2절에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덧립혀주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덧립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옷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3절 했는데 우리의 벌거벗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인생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입게 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벗은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깨끗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려지고 또 사해지고 용서되어서 비로소 영원한 영광을 입기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예수도의 십자가를 입고 의롭게 주님의 성령으로 산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권능은 성령을 주신 것으로 보증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육신에 갇혀있다는 안타까움으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결정을 해놓고도 영적이지 못함을 탄식하며 바울처럼 안타까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탄식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오늘 4절 상반절인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천막, 임시 거주지를 얘기하는 스케노스라는 그리스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육신에 사는 것을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마치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래서 이제 죽음이 없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또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갖는 확신은 이미 우리의 몸을 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들 속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듭나면 그 거듭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영원의 약속이 있다는 증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보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육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분명한 이상 우리는 벗어야 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이나 형편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사실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지라도 뭔가 더 예수님과는 가까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의 관계에 간격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오히려 육신이 방해하거나 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영적인 일에 소홀해지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죠.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벌써 기준은 그 입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을 두고 입고 살지만은 가치는 벌써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진리와 생명의 가치, 빛의 가치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는 거지요. 우리의 기준은 육신의 눈에 비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준이 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음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믿음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그 기준은 이제 하늘로 옮겨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털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는 평화
O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르켜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캐논이라고도 하는데요. 길이를 재는 갈대자 또는 측량 막대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후에는 차차 인증된 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 66권이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투표나 종교회의를 거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후 390년에 있었던 히포 회의와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이 두 회의에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책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론자들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구약 성경에 어떤 책은 받아들이고 어떤 책은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의 책들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공격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공부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구약 39권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4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왜 주저없이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확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쓴 글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논리에 맞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2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회의나 투표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설을 여전히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구정을 지키지 않고 신정만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정과 구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신정만 명절로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사람이 구정을 명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약과 신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종교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 회의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그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뿐입니다. 진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탄원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탄원의 시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또 시편에는 신뢰의 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상의 부조리를 봅니다. 그 부조리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사회 현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앞부분을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시편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부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푸성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어쩌다 비틀거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이런 주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